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산 속에서요, 함께 며칠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마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신령한 축복을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참석하신 귀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시는 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중계 수양회를 기해서 이곳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만 올바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요. 20절 봅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5절 봅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과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서니까 밑에 있는 열기가 올라와서 저는 땀이 막 납니다. 덥습니다. 춥지 않으시죠? 예. 바람을 조금 통하게 할까요? 예. 지금 여기가 더워서요. 조금만 쉬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불과 몇십 년 짧은 일생을 살다가 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일생에서 평생토록 사람은 무엇인가 배우다가 간다 그래요.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묘지에 갔더니 그 이 비석이 있는데 그 앞에 학생 암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아, 여기 학생이 많이 돌아가셨는 것 같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학생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뭔가 배우다가 간다는 거죠. 학문도 배우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배우다가 간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렇죠? 기초를 뭐 아무렇게나 하고 위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은 아마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질 테니까 우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그 기초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거예요. 숫자가 뒤에 공자가 아무리 많아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져야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 부모를 만나죠.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제가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그 들판에서 산에서 사는 그 마사이족들 보니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좀 짐승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예.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걸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예. 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잘 만난다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죠.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도 아주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누구겠습니까? 눈치채셨죠?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좀 그 막연하고 황당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성경 시편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뭘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한 10년 이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면서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해외에 적어도 한 20여 나라는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이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만나면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직업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 자기의 그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국가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일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뭘 결정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각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 광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순간의 결정은 10년을 좌우한다. 요즘에는 그런 광고 안 하대요.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뭐 15년, 20년 이제 전자제품이 아주 좋아지니까 우리 이번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것은 뭐 몇십 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순간의 결정은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게도 되죠.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노? 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은 가면 그만인 것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생각을 하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노? 그래 생각했지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지 여기 제가 한번 이번에 며칠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제목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인생 최대의 문제 그러고요.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 가사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가 가사를 쓰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나님이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계실 거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절대자라는 분이 정말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글쎄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꼭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무슨 책임이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꼭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만물을 골고루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사람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거든요. 예. 자,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영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예? 만일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은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귀중한 거예요. 예? 이 몸이 이 옷보다 중요하잖아요. 옷이 아무리 좋아도 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영혼은 이 육체보다도 훨씬 귀중해요. 천배, 만배,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이 온천하보다도 귀중한 그 목숨이라는 것은 몇십 년짜리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응? 영혼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혼이 정말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남의 영혼 말고 바로 자기 영혼 말이요. 예? 영혼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죠. 그러나 영혼이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많은 재산을 준비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내세가 있지요. 내세. 영혼이 가는 곳 죽음 건너편에. 내세라는 곳이 정말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봐. 그것은 종교가들이 지어낸 거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 사람이 천국 갈 욕심으로 착한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했고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 지옥 갈까 봐 죄도 좀 적게 지을 테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다고 했지. 뭐 있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착한 일 하는 거 고맙지만은 착한 일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착한 일도 하지만은 악한 일도 해요. 사랑도 하지만은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은 남을 해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죄가 도무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일보다는 사실은 죄가 더 많아.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천국 못 가면 다 지옥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그랬어요.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응? 그래서 성경에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우리 각자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은 그 용서 못 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줘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말도 이제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요. 우리가 누구든지 공기를 들이마시면 살잖아요, 그죠?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물을 안 마시면은 며칠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몇 분만 안 마셔도 뭐 시험해 볼까요? 1분만 안 마셔도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분 되면은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 뭐 우리 죽는 거 아주 간단해요. 응? 갑자기 공기 다 없어지면은요, 몇 분 만에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공짜잖아요. 그죠? 예? 들이마시면 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호흡은 이 모든 우리 숨 쉬는 것 필요한 공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만물을 침해 주신 자이다. 그래서요. 예?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 사는데요. 예? 어떤 사람이, 야,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주셨으면 나 안 마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데 난 하나님 안, 공기 안 마실 거고. 이 자살하는 거죠. 자기 숨통을 막는 거.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공기 들어 마시듯이 마음을 열고 그냥 받으면 돼요. 공짜요. 응? 뭐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1점도 필요 없어요. 응?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서 멸망하는 거예요. 예. 참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어? 죄 많은 사람 지옥 간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이번에 알아야 돼요. 응? 설마 그러면 안 됩니다. 있으면 절로요. 있으면 절로요. 그러니까 이거 농담 얘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참된 행복이라는 게 뭘까? 행복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자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돈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제가 엄청난 부자들 몇 사람 제가 가까이 만나고 그 사람과 같이 음식도 먹고 많은 얘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잠도 자보고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행복한 척 하지요. 보기에는 아주 호화롭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하는데 진짜 행복은 없어요, 그들에게. 응? 그래서, 그 행복은 그럼 뭘까? 응? 가난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부자들도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세요? 부자 나라에서는요, 부자들 자살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있잖아요. 뭐, 유명한 인기 있는 탤런트도 말이죠. 뭐 걸핍하면 자살해요. 왜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하여튼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그렇죠? 예.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전부 대통령 된대. 예,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답답한 사람 같아요. 참 제일 골치 아픈 자리요. 그러죠? 그게 행복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 으쓱하고 그러지. 또 지식이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예? 식자 우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아. 응? 그래. 지식으로도, 예?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행복이 뭘까? 행복이 진짜 행복한 게 있어요. 저는 그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깨달은 그때부터 진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행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끝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차를 탈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만사가 그렇잖아요.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류 역사 시작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했어요. 그렇죠? 불과 몇십 년 만입니다. 우리 같은 시대가 과거에 없었어요. 예?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하겠죠. 앞으로는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추워서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좀 더워도 죽겠다 하고 추워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하고 결국 죽어요. 그렇죠? 하여튼 인류 역사 시작이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점점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올까? 아니면 앞으로 점점 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까? 아주 불행한 그런 세상이 올까? 우리는 우리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어릴 때는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어때요?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31살, 32살, 41살, 42살, 그러다가 50만 넘으면요. 55, 60, 65, 70. 그걸 건넸대요. 진짜요. 뭐, 예.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몰라.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것이 겁이 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고비가 있거든요. 인생이 좋은 때가 있으면 이제 내리막길이 있어요. 나이 많아지면 이제 점점 예, 생각도 흐릿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뭐 허리야 뭐 옆구리 뭐 머리야 어디야 뭐 아픈 데도 생기고 나중에는요 좋은 거 봐도 좋은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좀 더 되면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요 이 지구도 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모든 게 최고로 발달하다가 이제 내리막길이 있어요. 예. 지구가 다 늙었다는 거 아세요? 지구가 병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구가 위험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지구 종말에 가까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지구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예? 이 성경에는 역사 마지막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이 뭐 흉년이잖아요. 흉년이 전에도 있었지만은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흉년은요, 이 지구가 이 공해, 대기 오염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인하는 흉년입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4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4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오늘도 순전히 굶어 죽은 사람이 4만 명 내지 5만 명이라는 거 아세요? 그 잘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앞으로 해결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에요, 세계 식량값이 배나 올랐답니다. 배나. 예. 아주 심각합니다. 만일 이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인 흉년이 들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자,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진. 예. 전 세계 지진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는지 몰라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예? 예, 지진이 나가지고요. 예. 그때, 예, 8.0의 지진이 나가지고요. 예. 예. 그 스마트라 섬이요, 36m나 섬이 이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의 사람이 죽었느냐, 쓰나미로 인해서요, 아, 그때 지진이 9.0도라고 했어요. 8.0도가 아니고.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응? 그때 약 28만 명이 죽었어요. 예? 그 지진, 쓰나미에 의해서요. 예? 예. 지난번에 아이티에서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칠레 지진이 났죠. 터키에 지진이 났죠. 멕시코 지진이 났죠. 오늘 뭐 저게 또 인도네시아 또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자, 세계 곳곳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난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의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미 마지막에 징조가 시작이 됐어요. 이 세계는 앞으로요, 핵전쟁이 아니라고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멸망한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핵무기 만들어놨어요.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약 6만 개가 있대요. 그게 다 터지면 지구가 100번 이상 멸망해요.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예?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이래요. 예? 핵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폭탄 터져요. 제일 이제 문제가 조그마한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 뒤에 강대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그만 전쟁이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강대국들이 핵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불과 30분이면은 이 세상이 멸망한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미국의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110층짜리 두 동이 수백 명을 실은 항공에 들이받아가지고 수천 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 무역센터 건물을 지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 보장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아주 가장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은 또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요. 인과응보입니다. 예. 행한대로 갚음을 받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은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악한 사람은 당장 벌을 내리고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 반대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웬일이냐? 악한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선한 사람, 약한 사람이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모순과 부조리가 충만해요. 진리가 짓밟히고 거짓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벌을 내리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당장 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담대히 악을 행하는데 욥기 1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마음 생각까지 머리털도 다 해신다 그랬는데요. 다 보시고 계세요. 예. 그런데 왜 가만히 놔두시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죽으면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지요.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꼭 201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 33세의 청년을 죽은 예수가 누구냐?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건 헬라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예? 왜 그를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010년 언제부터 계산해서 201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2010년 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지금 2010년 됐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그 이전을 거꾸로 계산해요. 기원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BC라고 그러죠.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왜 거꾸로 계산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역사는 그 진정한 역사가 아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응?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무엇인지 모를 뻔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정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면은 믿어져요. 무턱대고 교회 다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독일의 그 철학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오펜하이어라는 사람이 이 나이 많아가지고 하루는 어느 공원에서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만 해가 저물어버렸어요. 눈을 감고 앉아있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공원을 지키던 그 이 공원지기가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공원을 쭉 돌아보니까 어떤 노인 한 사람이 벤치에 눈 딱 감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필경 저 사람이 아마 갈 데 없는 거지 노인인갑다 싶어서 벌써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누구야? 당신 어디서 왔어? 이 오펜하우가 눈을 펄쩍 뜨더니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지? 어디서 왔느냐고?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예? 성경에는 만물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만 있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의 길은 뭘까?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죠. 네. 구원의 길, 그 답이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는 born again 글인데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거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한번 세상에 태어났어요. 네? 부모님께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몇십 년 살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탄생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 치고 한 번 태어나는 거 없어요. 파리도요, 모기도, 모기 그 애벌레 있잖아요. 파리는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저기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 1년 내지 2년 있으면 왕잠자리에 대해서 날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네 번 딱 벗더니 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 우리나라 군병이는 7년이 있으면 매미가 됩니다. 예?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한번 낳았잖아요. 이걸 다시 품으면 21일이 되면 삐가리디가서 빽빽하고 따라다닙니다. 신통하죠? 예? 나무 잎사귀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호랑나비가 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 꽃 저 꽃에 다니면서 꿀을 뜯어먹습니다. 신기하죠? 그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자, 사람도 육신을 한번 낳고,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에요. 예. 무턱대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씀 없어요.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믿고, 천국도 있고, 믿고 있는 것, 지옥 있다는 것도 다 믿었어요. 나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고 하도 열심히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벌써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했어요. 2년간 설교를 하다가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거듭났습니까?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맞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나중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그러다가 결국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네?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착함해서 천국 못 가고 돈 바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뿐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났잖아요. 그전에는 막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 응?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요. 열심은요. 예, 새벽 기도 안 빠지지요. 산가 기도하지요. 예?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에 오고 공원에 다니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죠.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시골에 다니면서 막 전도하지요. 응?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아주 하나도 없지요. 예? 자,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하늘 나라 못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저는 거듭났어. 응?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예?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에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예? 겉으로는 나는 천국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예.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6.25 전쟁 터져가지고 피랑 갔다 오니까 5학년인데, 예? 피랑 갔다 오니까 집이 탁 폭탄 맞아가지고 쟤뿐이에요. 제가 고향이 경북 김천이거든요. 응?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는 병으로 위장병으로 누워 계시죠. 5학년부터 시작해서 돈 벌기 시작했어요. 요만한 상자에다가 뭐 사탕 몇 개 넣고 껌 몇 개 넣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돈 벌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 줘서 공부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학생들이 하는 거 다 해봤죠. 뭐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사탕 장사, 엿 장사, 뭐 아이스케키 장사. 예? 지금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아주. 예? 그래. 어떨 때는요, 살아가는 게 막막해서 때로는 차라리 죽을까. 이 죽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예, 그렇게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 요 좋은 양옥집 이래 보면은요, 한참씩 쳐다봅니다. 저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노.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볼까. 좋은 자동차 지나가면은요, 좋겠다. 아니, 부러운 게 너무 많아. 좋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볼기다. 응?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정기를 읽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 좋다. 나도 성공할 기다. 그래 이제 잠을 안 자면 공부했어요. 기숙사에서요. 예? 잠 오면은요 막 잠 안 오는 약 카페나 막 먹고요. 예? 저하고 같이 룸메이트 같이 한 방에 쓰던 저보다 1년 선배는 그 사람은 막 더 지독해요. 잠 오면 펜으로 콱콱 찔러버려요 몸을. 저는 그 정도는 안 했어도 밤 10시 반 되면은요 기숙사 소등해요. 전기서 있줄 알고 내려버려요. 내일 새벽기도 또 해야 되니까 빨리 자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호롱불 켜놓고 공부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저 밑에 굴러떨어져 있어요. 방학 때 돼도 집에 안 가고 오빠는 기숙사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왜요? 성공하려고. 어떻게 제가 신학 박사 되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해서예요. 나도 한번 성공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아무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봐도 저 사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을까? 얼굴에 뭔가 서글퍼 보이고 그늘이 있어 보이고. 예. 내가 가진 행복. 이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있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바꾸기나. 세상 이제는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아. 내가 이제 영원히 지옥 갈 내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 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확실히 믿어지니까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만. 예? 뭐 하나 빠져나간 것 같아. 내가 이제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은 다른 거 없고 이 세상에 미래는 아무것도 없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산다. 저처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전해주면 돼요. 당장 깨달아요. 예?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진리를 전하면은 깨달으면은 똑같아져. 예?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행복해져요. 당장에. 그건 평생 안 없어져. 그걸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새 사람이 돼요. 죄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자기 마음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은요 죄를 안 짓습니다. 예?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 속에 있는 행복을 이웃 사람에게 나눠줘요. 나눠주면 자기 기쁨이 더 커지거든. 죄를 지으면 답답해지고, 예? 이 행복을 나눠주면 기쁨과 평안이 더 커지고. 그런데 왜 죄를 지어요? 예? 행복해지면 새 사람이 됩니다. 너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착하게 안 됩니다. 너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착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서 예? 천국 갈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마음속에 참 평안과 행복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점점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게 키우고 학교 보내서 공부 잘해서 예, 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제 부자로 잘 산다고 부모님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행복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친구 하나만 잘못 사귀도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고요. 예?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이 평안을 얻으면은요, 행복을 얻으면은 안심해도 돼요. 이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 다음에 타락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걸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건 공짜인데. 예?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저. 예.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몰라.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교회 다니는 분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셨는데 제가 한 10년 이상 그랬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지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 어떻게 거듭나셨는지 그걸 자세하게 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나? 천국 데려가실 거다.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요. 예. 열심히 다닌다고 봉사마야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뿐이고 거듭난 것도 한 번이에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결혼하셨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런다고. 그거는요. 모르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결혼했습니까? 예, 했지요. 언제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듯이 거듭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해요? 이번에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답을 사람이 못 줘요. 사람의 문제를 사람 해결 못 해줘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답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 제목을 성경 강연해라 그래요. 우리 수양회지만은 뭐 하느냐? 성경 배운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시사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럼 성경이 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지금 전 세계에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몇 년 전에 세계 성서공회 통계에서요. 2377개어로 번역이 됐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수천 개의 방언이 있잖아요. 어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는요, 글 필요 없이 그대로 전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도 유명한 책도 이렇게 많은 말로 번역된 책은 물론 없습니다. 전 세계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이 6천만 부가 넘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요. 세계 판매 1위의 인쇄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에는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록될 때는요,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양 가죽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쭉 기록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걸 양 가죽 두루마리라 그래요. 기록해가지고 이 항아리에다가 보관해뒀어요. 그러니까 뭐 부피가 엄청나게 많겠죠. 항아리를 쫙.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요,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가 다 담겨 있는 항아리를, 여러 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예, 이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한 겁니다. 예,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오래돼서 낡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의 사본이에요. 사본이라는 것은요,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지금부터 제일 오래된 것은 3500년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상상해 보세요.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3500년 되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원본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원본만 보관해 둔 게 아니라 원본은 하나뿐이지만은 사본, 그대로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옮겨 쓴 사본은 여러 개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원본은 하나지만은 사본은 여러 개 돼요. 예? 그 사본을 또 기록하고 기록하고 해서요, 이 사본들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같은데 이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사본들. 이것을 나중에 파피루스에다 옮겨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일 오래된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기원전 1,500년경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신약이 기록된 것은 1,900년 전에 AD 10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이 1,600년 걸려서 예?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의 기자가요. 예?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39권, 27권. 66권. 자,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런 책이 있다면 만일요.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과 제일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1900년이니까. 그런 책은 세상에 없고, 있다면은 그 내용이 가지각색일 거예요. 예.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예. 기록된 장소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지금 이집트 시나이 반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로니아에서, 그 다음에 저 로마에서, 소아시아 어떤 지방에서, 지중해 어떤 섬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왕이고 장군이고 농부고 어부고 의사고 세리고 높은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각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기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유식하다고 자기 유식한 것을 쓴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자기 무식을 쓴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펜을 잡고 쓰잖아요. 펜을 가지고 쓰는데 이 펜이 기록하는 게 아니죠.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뭐 고급 만년필로 쓰든지 뭐 값싼 볼펜으로 쓰든지 몽당 연필로 쓰든지 예? 그 쓰는 사람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예. 내가 몇 년 며칠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너는 몰라도 된다. 그냥 기록만 해서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해 두라. 지난 역사도 있고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사건까지 기록하는데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냥 기록만 해놔라. 대통령이 이제 비서한테 이릅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기록해라. 딱 쓰다가 카카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해놔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 대로 예?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어떤 것은 영화 필름처럼 쫙 실제로 보여줘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 스가랴 그건 쫙 그 계시로 보여준 게 많아요. 신약에는 요한 계시록 같은 거는요. 네 본국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될 일을요.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보니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자세히 보여줬고 그리고 새하늘과 땅 천국 광경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광경까지 다 그걸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만일 성경을 사람이 지어냈다면요 예? 인간이 지어낸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 거예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뭐 해가지고 자 우리 성경이나 하나 만들어보자. 너는 창세기 기록하고 너는 뭐 이사야 기록하고 너는 요한복음 기록하고 너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기록해가지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아주 성경을 기록했다면요.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는데요. 누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마귀 말이든지 사람이 기록했든지 좌우지간 연구해 보면은 당장 들통나요. 사람이 조작에 만들었으면요, 이 성경이 거짓말을 들통이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지금 꽉 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꽃이 오르라.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예? 위대한 과학자, 정치가, 철학자, 지식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 중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다 바보 같아서 무식해서 믿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따라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번에 뭐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3박 4일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요. 들으시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것인지 당장 들통이 나요.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는 교회 오랫동안 수십 년 다닌 사람 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몰라. 무턱대고 다녀. 그건 절에 다니는 거나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거나 교회에 가서 아멘 하는 거나 똑같아요. 모르고 믿는 것은 다 우상 숭배나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성경이 뭐냐? 따지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진리가 발견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고, 예? 연구해 보다가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애끼 그러고 성경 냈던지 뿌리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믿을 진리가 없는데 교회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결판 내자고요. 예? 교회 다니는 분도 이번에 성경에서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문제예요. 그 중요한 문제가 이 며칠 만에 해결된다면 기적이 아니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는 것만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 벌떡 살아나와야 몇 년 후에 또 죽어요. 예?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아세요? 그리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요, 너희들이 나 믿어, 나는 안 믿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영혼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믿을 진리가 있는지 알아볼 책임은 있잖아요. 예? 무조건 안 믿는다 그러면은요, 혹시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뭐 땡기는 게 있어서 안 되죠? 안 믿더라도 아주 자신있게 통쾌하게 안 믿어야 돼요. 그렇게 통쾌하게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한번 배워보고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라고요. 뭐 길게 해도 필요 없어요. 이번에 결판 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든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뭔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이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풀어집니다. 나중에 다 풀어지면 믿어져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믿어져버렸어요. 믿어지면은 목을 잘라가도 그 믿음은 못 뺏어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댕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바쁘면 못 댕기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열심히 믿는데 지금 안 믿습니다. 바빠서. 그게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댕기다가 안 댕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평생 댕겨도 안 믿는 사람이나 댕기다가 안 믿는 사람이, 안 댕기는 사람이나 똑같아. 자, 그러지 말고 확실히 믿는가 하고 확실히 아는가 하고 확실히 믿는가 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알아야 믿지. 사람도 모르는 사람 못 믿잖아요. 예? 확실히 알면은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이다, 못 믿는 사람이다, 예, 결정 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모르면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물론 이 성경을 다 알아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적어도 이 성경은 평생 배워가야 되고 이번에 적어도 이 중요한 문제만은 해결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배워봅시다. 성경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 인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랬죠. 왜 숱한 역경을 헤쳐나왔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 성경은 세계에 꽉 찼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자, 성경 첫 페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래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은 천은 이 천체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럼 태초에는요, 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저 하늘에 별들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를 태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태초에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셨다. 여기 뭐 구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밤에 차를 타고 가다가요. 막 비포장도로에 자갈밭에 가다가 이 차가 고장이 났어. 이제 다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대요. 자동차 전기 다 끄고. 이제 사람이 만든 빛은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달도 없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만큼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예? 아프리카는 뭐 그게 공해가 없잖아요. 자동차 같은 게 막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하늘에요. 막 별들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것 같아. 막 은하계가 말이에요. 시냇물처럼 쫙 있고. 야, 그걸 보다가 갑자기요, 아, 하나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대우주를 누가 만들었냐고.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예?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요,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어요. 달아놨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 과학이라는 것이요. 지구는 편편했는데 그 밑에는 큰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그 밑에는 큰 거북이 있고 그 밑에는 큰 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미신과 섞어서 믿었어요. 그게 불과 몇백 년 전 지구 과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어요. 가만히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시속 10만 8,700km의 속력으로 달려요. 한 시간에 10만 8,700km면 얼마나 빠르냐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1초에 3만 미터를 달려요. 1초에 3만 미터. 예. 그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에서 1억 5천만 km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 달리는데 이거 뭐 붙들어 맨 것도 아닌데 말이요. 예. 돌멩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리를 돌리면은 그 기레만큼 돌아가겠죠. 탁 놓으면 멀리 도망가겠죠. 아니, 태양을 중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에다가 지구를 매달아 놨다 해요. 만일 이게 돌아가다가 조금만 지구에, 태양에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타 죽어버려요. 그죠?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지구가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돌아갈까요?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고. 이게 저절로입니까? 또 다른 지구에 38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쁘게 지구를 따라 돕니다. 이렇게. 그것도 저절로입니까? 어떤 사람 시계를 처음 보더니, 야, 시계가 저절로 잘도 돌아간다. 저절로 생겨서 저 돌아갑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예.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선생,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그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우주에, 예? 그 대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구가, 예? 어떤 힘에 의해서 태양을 중심에서, 예? 예, 붙잡혀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자들 모아놓고 발표를 했답니다. 이 우주는 굉장한 힘이 우주를 붙잡고 있고, 그 어떤 질서와 법칙에서 우주가 운행하고 있다. 그것을 붙잡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하나 주신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닥이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솔직한 말이죠. 예?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하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마무리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우주 하늘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붙잡고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바로. 그리고 천지가 이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법칙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우주 만물이 붙잡혀 있다. 운동장에 수천 명 학생이 있는데요. 체육선생 호령 한마디에 의해서 착착 움직이죠. 1학년은 우양 앞으로 갓, 2학년은 뒤로 돌아가, 3학년은 좌양 앞으로 갓, 몇 학년은 어디로 갓. 그러면 호령에서 착착착착 질서 있죠. 움직이겠죠.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가만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착 돌아갑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성경에 보면 태양도 달린다 그랬어요. 태양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 걸린대요.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는 태양을 따라가고 달은 지구를 따라가고 우주가 참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게 저절로냐고. 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사는 지구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옛날에 막 이 지구가 막 불덩어리가 타면서 막 용암이 솟아오르고 막 뒤죽박죽. 그걸 성경에 혼돈이라고 표현했어요. 뒤죽박죽이죠. 막 용암이 솟아오르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벌레 새끼 한 마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공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어 있고 캄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이 불이 땅 속에 점점 식어서 불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불이 움직이잖아요. 막 지나가면 지진도 일어나고 막 밖으로 터지면 화산이 폭발하고 이 속에 불이 있습니다. 원래 점점 식어서 불이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구름층이 지구로 둘러 있었어요. 그건 물이에요. 예? 수증기가 쫙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덮었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는 말은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그 뜻은
암탈기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 그런 뜻과 같대요. 우리가 이 달걀을 보면은요, 달걀 탁 깨가지고, 컵에 넣어가지고, 이, 예? 젓가락으로 탁 쪄서 후루룩 마셔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암탈기 탁 품으면은요, 21이 되면 그 예쁜 삥아리가 되어 나와서 빽빽하죠. 신통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뚜꾼 구름처럼 되어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운행했다는 것은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려고, 요즘 말로 리모델링 하려고. 이 우주에 지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구같이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요, 이 지구를 특별히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을,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예, 만들 수 있잖아요. 빛을 두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바다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고, 그러면 육지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온갖 식물을 만드는 거예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종류대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었어요. 지구에 약 100만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예?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한 말씀한 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저질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화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가 진화돼가지고 장미꽃이 되고, 뭐가 진화해서 사과가 됐어요? 무엇이 진화해서 포도가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왜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느냐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집도 지었습니다. 저절로 인기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산 위에 하얀 집이 있는 걸 보고, 야, 어떤 짐승이 저런 집을 지었노? 그러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죠. 반드시 누군가가 지었어요. 예.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죠. 예?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전부. 아까 읽은 말씀대로, 예, 물에는 종류대로, 예, 물 속에 온갖 생물을,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을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종류대로 만들었다. 새도 웬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물고기는 웬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육축은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소나 말이나 뭐 개나 돼지나, 그거는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걸 육축이라 그래요. 육축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동물이 약 100만 종류 된답니다. 근데 이 동물을 자세히 보면은요, 뭐 물고기고 날짐승이고, 에? 땅에 기는 짐승이고, 자세히 보면은 되게 뭐 특별한 것 몇 가지를 제하고는요, 눈 두 개, 코 하나, 귀, 입 하나, 그렇죠?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아니면 네 다리 있고, 예, 물고기도 보면은 그 한 분의 솜씨라는 거 얼른 알겠죠? 지 마음대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 분의 솜씨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부모가 낳았지만은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재주로 날 이렇게 만들어요? 이 머리는 초가지붕이고, 여기는 창문이 있고, 공기통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게 전화통이 있고, 이 안에 보일러 심도 있고, 36도에서 37도 사이 보일러, 뒤에 하수구까지. 예? 자빠지면은 다치지 말라고 방석까지 깔아놓고 궁뎅이에다가. 여러분, 이 안에요, 내장을 보면요. 정말 탐복합니다. 예? 예.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내 장부를 만드시고 나를 조직하심이 심묘 막혀가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 하나를 두고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예? 제절로 생겼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제절로 되세요. 신발 하나 제절로 되세요. 악세사리 하나도 제절로 생기는 거 없어요. 예? 누군가가 만들었고 만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요 좋은 그림을 보면은요, 야, 참 잘 그렸다. 누가 그랬을까? 아니면 무슨 작품이죠, 조각품이나 뭐 건축물에 그러면 야, 참 대단하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건 말할 생각하면서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 생각합니까? 엄마, 엄마, 꽃 누가 만들었어? 만들긴 누가 만들어? 저절로 피는 거야. 엄마, 엄마, 새 주관 나가 만들었어. 이미 새가 깎겠지, 뭐. 엄마, 저 달 누가 만들었어? 옛날부터 있는 거야. 에이구, 그것도 엄마라고.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드셨지. 하나님이 저 새도 만드셨지. 우리 보라고. 하나님이 꽃도 만드셨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먹으라고 온갖 곡식도 만들고, 맛있는 과일도 종류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르치면 오직 좋아요. 제대로 생긴다고요? 그래서 무신론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신론자를. 그리고 쓸데없이 진화론이나 가르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예? 아니, 옛날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요즘에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세계적으로 한 마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호주하러 왔단 말도 있어야지요. 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벽다리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도무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악질적인 학설이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야, 인간이 별거 아니냐? 짐승이 진화돼가지고 짐승보다 조금 잘생긴 게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고등동물이라 하잖아. 좀 고급동물. 응? 짐승 중에 조금 진화돼가지고 잘생긴 동물.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 죽어도 그만이다.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만들어낸 악질적인 학설이에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럼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원숭이는 뭐가 됐냐? 아메바. 아메바는 어디 생기냐, 그러면. 몰라. 처음부터 모른다고 해야지. 순진히 지어내가지고. 예? 원숭이가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다 큰 것이요. 15cm짜리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찐빤지, 뭐 그 다음에 오랑우탕, 뭐 여우원숭이, 뭐 긴꼬리 원숭이, 안경원숭이, 뭐 무슨 원숭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는 막 코리아 종류, 막 큰 코리아 종류까지 그 원숭이가 그렇게 많은데요. 사람과 같은 피를 가진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짐승도 사람과 같은 피를 가진 짐승은 없어요. 예. 그러나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피는 똑같아요. 혈액형만 맞으면 서로 주고받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원숭이 피는 사람 몸에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진화론 주장할래요? 실컷 많이 배한 무식한 사람이 있다더니요. 실컷 배워가지고 자기 주상을 원숭이는 만들어.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제군들. 우리 조상은 원숭이였단다. 진화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럼 선생님은 어떤 원숭이 종류에서 진화됐습니까? 찐반지 종류입니까? 오랑우통 종류입니까? 생기기는 찐반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야,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니다. 왜 아니라?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원식은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뭘 연구를 해? 그거 연구하기는요. 일부러 진리를 안 믿으려 그래.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왜 사실을 부인하려 그래요? 사람은 거짓말을 더 좋아하더라니까. 지어낸 거.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데 가면 용을 좋아하잖아요. 용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흉측하게 생겼는데 그걸 그려가지고 용. 그래서 우리나라 쌍용 자동차가 막 중국에서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쌍용이라고. 하나님 싫어해. 용을 좋아해. 성경에 용은 마귀라 그랬어요. 옛 뱀, 마귀, 용. 참 사람이 이상해.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걸 더 좋아해.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싫어. 더럽게 사는 걸 좋아해. 참 이상해. 예. 죄송합니다만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서 그래요. 바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거듭날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한번 잠깐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머리도 좀 식히고. 예?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요? 예. 저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프로에서요, 이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지어내고 막 이런 것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모양도 가지가지, 지혜도 가지가지, 살아가는 지혜도, 예? 생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다 다르고 신기합니다. 그걸 창조,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요. 이제 모든 게 살 수 있도록 정리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식물을 만드셨죠.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었어요. 왜?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식물이 한 100만 종류, 또 동물도 한 100만 종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식물과 동물은 전부 사람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네가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문화시설이나 뭐 먹을 것이나 필요한 걸 다 준비해놨다면 거기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만든 거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짐승들 보면 머리가 옆으로 붙었잖아요. 잡아먹더니 부려먹더니 마음대로 하시쇼 그 뜻이에요. 예?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영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게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뜻이고 또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는 그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 자기의 그 생명의 상속자예요. 자기의 분신이에요. 자기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자기를 닮은 그 자녀를 부모는 사랑해요. 생명을 줬는데 뭘 못 주겠어요? 네. 다 줘요. 또 주고 더 주고 못 다 줘서 아쉬워하죠. 네. 이유가 없어요. 막 다 줘요. 다.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부모는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걸 사람에게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사랑을 주고 받고 하시려고 그래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났어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의 가장 귀중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예, 하나님을 멀리 등지고 타락했고 볼품없지만은 그래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그 목적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예.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 죽는 것은 육신이고 이 육신이 몇십 년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 웅덩이에 애벌레가 있는거든요. 잠자리에 되기 위한 준비. 예, 징그러운 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 예? 어머니 뱃속에 열 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시편 4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49장 20절 보겠습니다. 49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종기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요?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귀하다. 왜 사람이 지극히 귀해요? 육체뿐이라면은요, 인간이 그렇게 귀할 게 없어요. 짐승은 몇백 년씩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보세요. 새들이 하늘을 막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철새들이 막 한 번에 막 수천 킬로를 날라서 막 어떤 이 몇 나라를 그냥 지나서요.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아세요? 멋있잖아요. 태평양 바다를 마음대로 헤집게 댕기는 물고기들, 산속을 자유롭게 뛰어댕기는 짐승들, 거기에 비하면 인간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간처럼 고생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떤 짐승이 학교 갈 걱정이 있어요? 시험 칠 걱정이 있어요? 예? 군대 갈 걱정이 있어요? 세금 낼 걱정이 있어요? 카드비 갚을 걱정이 있어요? 인간처럼 더럽고 악한 것도 어디 있어요? 인간이 뭐가 짐승보다 나아요, 낫기는? 육체뿐이라면은요, 짐승보다 나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총을 쏴서 내를 죽여도 육신은 총에 맞아 죽어도 영혼은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영혼이 살 수 있는 게 영혼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러죠. 예? 그 사람들이 그러죠. 예?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돈을, 예?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다. 그렇죠. 이 건강할 때는 몰라도 병들어서 누워보면은요, 저도 막 몇 번 병으로 죽을 줄 알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까요, 창문 밖에요, 거지도 부럽더라고, 거지도.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그 연탄 굴막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아니 병들어 누웠어요. 무슨 소용 있냐고 그게. 예.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영혼을 잃으면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영혼을 잃으면. 영혼을 잃는다는 건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얻는 것은 자기 생명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을 잃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잃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잃는 것은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존귀에 처하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든지 뭐 부려먹든지요. 미안할 거 없어요. 짐승은 사람으로 해서. 예. 뭐 애완동물로 키우든지 부려먹든지 잡아먹든지 네? 그게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짐승은 그걸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주께서 태어난 게 아니요 영생 얻으려고 태어났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육체 이거 귀하게 좀 너무 크게 생각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라 그랬어요.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거는 풀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꿈이라 그랬어요. 예. 금방 지나가요. 예. 그래서 시편 90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90장. 90장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 평생에 사는 연수가 70이요 평균 수명이 약 70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저 인도, 필리핀 가서 이 얘기하면은요 그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는 평균 수명이 50세, 60세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때 사람의 수명이 약 평균 수명이 약 70년, 건강하면 80년,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 요즘에 뭐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뭐 영양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아져서 사람의 수명이 조금 길어졌다고 하지만은요 그것도 역시 별거 아니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80년 사는 그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세 많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래 사셨는데요. 지나간 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죠. 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금방 지나가요. 별거 아니에요. 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 예,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 서해 바다에서 침몰한 그 천안호 예, 실종된 사람들도 다 팔팔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그 생명을 잃을 것을요. 희생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 도로 왔던 그 어선 하나가 침몰해가지고 또 9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까운 이웃들도, 친척들도, 자기 가족들도, 내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은 무익한 겁니다. 아세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시편 144편을 또 봅니다. 시편 144편 3절을 905페이지 144편 3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예.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저를 생각하시며 알아주시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인간을 왜 그토록 알아주십니까?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높고 존귀한 분이 자기한테 천한 사람을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면은 제가 무엇을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요. 인간은 정말 버리지 못도 못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들 합해서 얼만큼 사랑했냐?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져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했어요. 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면 죄로 멸망할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도 못하는데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여기 이런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물건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디다 쓰는 건지 얼마짜리인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엄청난 부자가 이걸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찾던 게 여기 있네.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막 돈 있는 대로 다 주고 막 사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겠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동네에요. 5살짜리 복남이 있다고 합시다. 못난입니다. 코 질질 흘리고 온 동네 아이들이 얻어 터지고 왕따 천덕꾸러기. 근데 자기 집에 가면은 10대 독자예요. 그 집에 대를 이을 보배덩어리. 밖에 가면 천덕꾸러기. 자기 집에 가면 보배덩어리.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거 알면 힘나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합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라도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해요.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라도 부모 보기는 존귀합니다.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예? 병으로 죽으려고 그러면요 야, 이 못난 놈아, 죽질랑 마라. 어떻게든지 살리라고 애를 쓰죠. 왜?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영혼이 멸망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예? 온 세상 사람들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근데 사형수 어머니한테 물어본다 합시다. 당신 아들 죽일까요? 살릴까요? 물으면은 사형수 어머니가 뭐라 할까요? 죽일 뻔 할까요? 살려주이소!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 막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살리내래.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구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스스로 예? 자기를 천하게 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까지 그 죽을 뻔하면 그만이라고.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예?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9장을 봅시다. 욥기 19장.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를 한번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저만 보면 돼. 전라도 말로는 껍딱 이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왜 썩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심장이 계속 펑퍼지래요.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피를 돌리는데요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한 바퀴 돌아오는데 약 1분 얼마나 빨리 돌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늙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무슨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육체 조직이 파괴되면은요, 심장이 딱 멎어요. 심장이 멎으면 그때부터 이제 피가 안 돌죠. 그러면 이게 금방 썩어요. 아세요? 그 심장이 딱 멎으면은 죽었다고 진단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예,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끝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 육체 조직이 파괴되면 영혼은 육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 밖에 나가요.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몇십 년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되어있어요. 예? 자, 이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몸뚱아리 내 얼굴이고 내 껍데기예요. 손이 잘라져도 발이 잘라져도 눈이 빠져도 나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따듬고 칠하고 하면서 자기 영혼은 있는지도 몰라.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리고도 똑똑한 척하고 살아. 죄송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여러분, 내 이거 껍데기요, 내 껍데기. 진짜는 이 안에 들었어요. 예. 내가 육체 밖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요. 예, 옛날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한 사람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여러 사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유심히 듣고 그걸 이제 메모를 했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죽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인데 그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육체를 본다는 말이에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 6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요. 6사람 중에 2사람이 정확하게 뭐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이 있었는데 2사람이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세계적으로 요 수천만 명이 됩니다. 저도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예?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요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어요. SBS, MBC, EBS 몇 번 나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 얘기 쭉. 그 책도 많아요. 예. 제가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후 과연 사후 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에스트라다.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 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흔히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 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Life after death, or is it a trick of the mind? Well, with us now is Anne Walsh, who has a remarkable story to tell.
When I died, I floated up the ceiling, and then I went through this tunnel. I went into a tremendous place of peace, a place of great light.
A sense of complete oneness, peace that I've longed for ever since.
I was able to have a telepathic conversation with a horse. Everything was alive, the trees, the corn.
I didn't hear any sound. I saw sunlight and I could see it. It was a beautiful sight.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어.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지금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허연 혼잎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이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예.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예.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결과 임사체험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흔히 일어나는 현상임이 밝혀졌다. 이는 진짜 임사체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팸 레이놀즈는 가수 겸 작사가며 한 아이의 엄마다. 1991년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I began to experience extreme dizziness, loss of speech, some difficulty in moving the body. And it was at that point that my physician recommended that I have a CAT scan. And the CAT scan, of course, showed the aneurysm. And it was a big one. It was a giant aneurysm. I was referred to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gave me little or no chance of survival at all. but I didn't care.
Pam Reynolds는 의사가 왜 과연 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직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시선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봤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네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인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인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에 농담을 여기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거지는 죽어서 영혼이 천사들에게 빠뜨려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었는데 영혼이 그 음부의 불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이 세상에 몇십 년은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한 곳에만 더 읽고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예, 날 때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심으면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고 역사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날 때부터 죽을 때 가지고 기한 안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젠가 역사가 끝납니다.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봄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과일을 주시고 겨울에는 겨울에 두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이듬해 새것을 주시고 삼라만상이 아주 이치에 맞게 아름답게 잘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육신은 100년도 못 사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시편 90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랬죠. 70년. 예? 자, 70년. 간간하면 80년. 그 전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70년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며칠 사는지 1년에 365일을 사니까 곱하기 하면은 25,551사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돈은 계산하면서 이거 계산 안 합니까? 25,551. 달로 따지면은 840달 살아요. 840달. 한 달 한 달 딱 빨리 지나가지는 840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누기 2해야 돼요. 예? 잠자는 시간하고 아파 누워있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하고 합해가지고 반으로 딱 예? 나누면 12,775일 살아요. 많이 삽니까? 이게 또 뺄 게 많아. 고생스러운 날, 속상하는 날, 짜증스러운 날 다 빼버리고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한 날 며칠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루살이가 휙 돌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하루살이는 입이 없대요. 하루 살다 죽었으니까 먹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루만에요. 막 교미하고 알락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죽어 그래도. 저 모기가 하루살이 보고 그랬대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내일이 먹고 그랬대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거든. 인간이 하루살이가 인간이에요.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자, 인간은 참 별거 아니에요. 잠깐 보이도 없이 안개라고. 자, 이 답답한 인생에다가 에? 영혼을 삼은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영혼을 삼하는 마음은 육체 요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요구입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찾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영은 양심이 죄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해. 영원한 영생을 사모해요. 영생을 사모해요. 예?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의 요구입니다. 육체의 요구가 아니고.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응? 예,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담 하와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연대를 정했어요. 영혼이 두신 게 아니에요. 지구는 연대를 정하고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두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영혼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짐승은 육체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하대요. 먹을 것 풍부하고 환경 편안하고 암컷 수컷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짐승은 그 이상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거 다 있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요구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예?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젖을 찾죠? 눈도 덜 떨어진 것이. 젖 찾죠? 젖이 있는 줄 압니까? 젖 빠는 방법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지만 좌우지간 차다. 젖이 다 준비되었어요. 예. 그, 애기 입은 좀 안 한데, 엄마 젖이 말, 젖꼭지가 막 죽만하면 어쩔 뻔했어요. 애기 입하고 엄마 젖꼭지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죠? 그리고 온도나, 예? 그 다음에 그 맛이나 영양가나 딱 맞게 돼 있어요.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가 먹는 젖 속에 있는 양분하고 석 달 후에 엄마 젖 속에 있는 영양가하고 다 다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신지 아세요? 짐승들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용케도 어미지를 찾아서 빠는 거 보세요. 찾는 마음은 하나님이셨고 그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목마르면 뭘 찾아요? 물 있잖아요. 목마른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배고프면 또 먹을 것 찾아요. 먹을 것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해요. 자기 짝이 있어요. 어딘가. 그렇죠? 용케도 또 짝을 찾아. 응?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인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진리요, 이 성경이 진리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요. 우리는 그 길을 찾으러 왔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러 왔어요. 그 생명을 얻으러 왔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요, 조문 도면 석사도 가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길도자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세상을 떠났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영혼이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어디서 영혼을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영혼을 가실랍니까?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어디서 영혼이 사실랍니까? 예?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요.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는 준비해요. 어떤 사람 노후를 위해서 꽤 준비했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돌아가시면 이제 들어갈 무덤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 왜 안 해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이 어디로 영혼이 갈 거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준비해야 돼요. 예. 이번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권해서 여기 오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어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배척하지 마세요. 예? 이번에 끝나실 때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이 세상에 뭐 쉬운 일은 없잖아요. 이번에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그 노력만은 필요해요. 며칠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이번에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